지난 주일 오후에 도쿄에서 있었던 올림픽이 폐막됐습니다.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한다 못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올림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출전했던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가장 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국민들을 크게 격려해 주었던 팀은 아마도 여자 배구 대표팀으로 생각합니다.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경기 과정 중에 보여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과 특히 일본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지난 역사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국민 감정으로 생각하고 그런 감정적인 자극들이 또 인식이 우리를 분투하게 만들어 오늘의 발전을 이루는 일에 일조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 대응과 발산만으로 우리의 진정한 일본 극복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명 수준이 그들을 능가해야 하고 우리의 도덕성이 그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야 하고 세계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에서 능가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진정한 광복과 그 길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1945년 8월 15일 일제항복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국군 회복을 기념하는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긴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제 우리가 일제의 야욕과 만행을 규탄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관료사회가 부패하고 시대정신에 뒤떨어졌던 생각과 제도를 고집했던 나라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역사가 우리의 일제강점 35년의 역사였음도 매우 아프게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역사는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극심한 가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계적 구호단체들의 홍보 모래는 언제나 빈 깡통 들고 국을 하는 우리나라 전쟁 고아의 모습들이 단골처럼 등장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일이 보편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외국 교회의 구호금으로 학교를 세우고 연합기관을 운영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문화적 선진화를 모두 이루어내는 민족적 저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외국 대학들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잘 초래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세계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발전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그 중심에 서서 직간접의 영향을 끼쳤고 교회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지켜보게 됩니다.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우리 사회 윤리성이 참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실망하는 현상도 마음 아픕니다. 국가 사회 여러 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말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휩싸여 논란을 거듭하는 모습도 마음 아픕니다. 특히 이런 시대를 책임진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심한 실망감과 배신감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부정적인 모습들인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로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저열하고 사악한 모습을 목격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숙제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기도 제목을 깊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를 의미하지 않고 선진화된 의식 수준을 가진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1945년의 광복을 넘어 세계 존경을 받는 국가의 모습을 갖춘 새로운 광복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 냉혹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지를 많이 보고 배웁니다. 또한 개인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축복과 냉철한 징계와 심판이 함께 있는 경우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우시아 왕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왕성한 삶을 살았으나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어 권력에서 축출되고 별궁에 감금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역사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인 그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함께 성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시아의 신앙과 그의 전반기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다윗의 때로부터 제12대 유다왕으로 나이 16세 즉위하여 무려 52년간을 재위하면서 나라의 큰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치적을 남겼던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치적을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해 주는데 먼저는 주변을 평정하여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유다왕국의 만성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변의 여러 부족들의 잦은 침공으로 괴롭힘 당하는 일이 일상사처럼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해변 도시들에 거주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암몬을 비롯한 아라비아 여러 부족들이 틈만 있으면 침공하여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 모든 지역들을 평정하고 점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 시대 이후에 중단되었던 조공을 재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시대 영토는 가장 번영했던 다윗의 시대만큼이나 확장되었고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하여졌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라고 했습니다. 우시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 유다인들의 정착촌들을 건설하여 자기 땅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였습니다. 그의 명성이 국제적인 명성이 되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주변을 평정하여 국경지대의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두 번째 문제였던 심각한 식량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조원밭에 농부와 포도원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는 농업을 장려하고 식량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만성적이었던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전 전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전쟁들이 추수기에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식량 쟁탈을 위한 전쟁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이 인근 지역 모든 나라들이 가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을 장려함으로 만성적 식량 부족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그는 무기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14절에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과법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기 생산을 체계화하여 나라 지키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영토를 넓혀나가고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보를 견고히 다져나갔던 참으로 치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6살 어린 왕이 즉위하자 말자 어떻게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무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그 저력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잠옷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충고를 잘 받아들여 정책에 참고했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어린 나이에 권력을 가지게 되면 주변 간신배들의 농락에 휘둘리거나 권력 노름에 심취하여 폐륜적 행패를 일삼거나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여린 왕은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신앙 윤리를 절제 지켰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 멘토인 선지자의 조언을 경청했던 신앙적 겸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함은 기도 생활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시대를 번영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갔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성실한 신앙 생활이 근본 바탕이었고 영적 자산이 충분했을 때 그의 모든 정책과 과정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그 바닥에 흐르는 정신이 좌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는 일종의 문예 부흥 운동이었지만 그 배경은 인문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이념과 사상이었습니다. 18세기 미국 건국 시기에 활동했던 건국 조상들은 청교도주의라는 신앙적 배경을 가졌고 이것이 미국 부흥의 근본 동력이 되었습니다. 19세기를 가르켜서 교회사에서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유럽과 미국의 엄청난 선교 사역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상대로 실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로 갔던 윌리엄 캐리, 중국으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로 갔던 리빙스턴 등 위대한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선교 사역은 유럽 교회가 가졌던 경건주의 신앙이 근본 저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정신들이 보이는 역사를 창조해내었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시야 시대의 부흥도 그의 겸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던 풍성한 영적 자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영적 자산과 정신 자산의 빈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천박한 물질주의가 난무하고 모든 분야에서 권력에 대한 욕망 논리가 작동합니다. 국민 전체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독하고 거친 말을 일상처럼 삼습니다. 공존과 일치의 가치가 사라지고 독점주의와 이기적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 난무합니다. 이런 정신으로는 부흥하는 시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사회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종교적 패권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사랑, 정의, 평등, 성실 등의 훌륭한 가치가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우리 시대의 부흥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 정신에서 역사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강성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고 그 시대의 번영은 지도자들의 신앙의 풍성함이 만든 역사적 산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진실과 정직의 저수지가 되고 우리 삶의 자리들이 사랑과 정의의 실천 현장이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자산에 풍성해야 그 시대가 부흥하는 법입니다. 교회가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서고 성도들의 영적 자원이 풍성해질 수 있어야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성도들이 되셔서 시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숨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갔던 우시아가 시험에 빠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국내외에 그를 향한 칭송이 자자해졌을 때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에게 금지되었던 마지막 한 가지 일도 장악하고 싶어졌는데 곧 종교적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실 때 절대 권력을 왕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한계는 매우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 한계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범주 내에서 행사할 것과 둘째는 종교적 분야의 일은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두어서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제사장들만 행사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에서 제사 드린 일만큼은 제사장들에게 전권을 두었고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 일도 자신이 직접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 평생 좋은 믿음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젊은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설프게 보였고 그 모든 과정이 은혜롭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신이 종교 권력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재정일치의 체제를 가지고 군주가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을 보면 저것이 더 효율적인 국가 제도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6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성경은 신앙적 열정이 지나친 성의의 실수라거나 국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치제 행위로 미화시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 아사랴가 동료 제사장 80명과 함께 달려나와 왕의 길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것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입니다. 당장 여기에서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80명 제사장들을 뿌리치고 결국 분향을 시도했고 여기에 애타게 저항하는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즉시 그는 제사장들에게 쫓겨나 성전 밖으로 몰려나갔고 별궁에 감금되었다가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52년을 재위하면서 그의 치적이 다윗의 버금가는 빛나는 업적이었지만 마지막에 자행된 이 실수는 그 개인에게도 민족 역사에도 치명적 결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그의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의 과오를 기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나간 52년의 위대한 역사가 이 마지막 한순간 일탈로 모두 무너지고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삶 속에 스며들었던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그의 교만의 실체 첫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의 시대가 빛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시대가 위대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내가 이 모든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는 것, 이것이 곧 그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란 그리 품이 있지도 않고 능력 있지도 않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는 표현을 10번 이상 반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무지한 존재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들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일생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교만은 자기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사장 80명이 달려나와서 간곡한 마음으로 만류하면 그들의 만류에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결정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바른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침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만 안간힘을 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조선 왕조 시절에 나라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세력들을 말할 때 전국의 유생들이다 라고 평가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유생들의 가장 큰 업적은 정치권과 왕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대궐 앞에 모여서 아니 되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왕들은 이 아니 되옵니다라는 목소리를 매우 듣기 싫어하였겠지만 그것이 나라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서 조선 왕조가 바른 길 걸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권력자들의 최대 약점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실수의 인정이 권력 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지만 만약 우시아가 자기 판단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했더라면 훨씬 더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반성과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정직한 반성과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 그의 길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자기를 온전하다 생각함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의 교만한 모습은 자기 영광만을 집요하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삶에 자기 삶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기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을 분투하여 절치부심하는 삶을 살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들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무리하게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자기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여 성전 제사까지 직접 감당하려 하지만 그 모습이 모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국민들에게 자랑과 기쁨이기보다 수치와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란 자기 기쁨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아는 폭넓은 배려의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TV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서 룩셈부르크의 쉥겐이라는 도시가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1985년에 독일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 다섯 나라가 국경을 개방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통행협정을 시도했는데 이 책이 이루어진 도시가 쉥겐이라고 하여 지금도 그 조약을 쉥겐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가입하여 유럽 사람들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내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 조약을 기념하는 작은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국경 세관원들의 모자만 모아서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조약의 시행으로 전 유럽의 국경 세관의 세관원들이 대량 실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기꺼이 조약 시행에 협력했는데 이것을 고맙게 여겨 그들의 희생을 역사적으로 기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직업을 주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들의 삶을 챙겼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국민을 챙기고 그 수고를 알아주면 얼마나 국민이 감동하겠습니까?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존엄과 자긍심을 높이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열중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며 악을 행하는 범죄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교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 것을 누누이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시아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복을 주시고 교만할 때 버리셨던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베푸시는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완전한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끝없이 비난과 누명과 배신과 버리심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대가를 요구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섭섭해하지도 않으시고 비난하시거나 누구를 저주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늘의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군을 동원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나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력한 자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겸손히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이어졌던 믿음과 사랑과 희생과 기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살아간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우십시다. 풍요로운 내적 충만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자랑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오늘 겸손합니까? 지구촌 이웃들이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의 지금의 모습이 겸손하겠습니까? 더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깊이 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간 미래 중심에 서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함은 버리시나 겸손하시면 축복하여 주십니다.